히브리서 68번 메시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함.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계시의 초점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을 갖기 위하여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의 계시의 중심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그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이며 그를 그의 맏아들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맏아들로서 오실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첫째이며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명분의 의미. 성경에서 아들의 명분의 의미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그의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볼 때 그 아이 안에서 그의 아버지의 표현을 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그를 표현하기 위해 단지 한 아들만 필요로 할지 모르나 놀랍고 기이하도록 위대하신 거룩한 아버지는 그의 표현이 되는 수백만의 아들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느 날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 곧 하나님의 표현을 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의 깊게 신약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구속받고 깨끗해 되고 하늘로 인도된 한 무리의 죄인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표현이 되기 위한 많은 아들들을 원하십니다. 이 아들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가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셨는고.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본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본성을 가진. 당신이 만일 어떤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더불어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그 아들이 단지 그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는 그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모든 생명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의 본성은 바로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만일 본성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신성한 것이든 그것이 생명이 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과 요소는 그 본성 안에 있습니다. 본성이 어떠하면 그 생명 또한 어떠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의 생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없이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생각하든 말하든 그것은 사람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개의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 본성이 생명의 법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의 역사하심임.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을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생명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은 사과나무 본성의 법입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엽니까? 왜냐하면 그 생명의 법이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의 법이 사실상 생명의 본성의 역사함이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생명의 본성이 역사할 때 그 생명의 법 또한 역사합니다. 가령 우리에게 두 나무, 즉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있다 합시다. 만일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열고 복숭아나무가 자연스럽게 복숭아를 연다면 우리는 생명의 법의 역사함이 그 생명의 본성에 따라 각 나무를 통제하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은 바로 생명의 본성의 역사함이요 기능을 발휘함입니다. 가령 한 마리의 개와 한 사람이 당신 앞에 서 있다 합시다. 만일 개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명의 법의 기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하고 개도 짖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그것의 생명의 법인 생명의 본성의 역사를 가리키게 됩니다. 당신은 개를 정죄하면서 작은 개야, 너는 이 사람을 닮아야 한다. 나는 네가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과 하나 되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할 것을 명령한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개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개는 그 생명의 본성의 역사에 따라 더욱더 반응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당신이 사람에게 개처럼 처신하라고 명한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원형이 됨.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갖는 그분의 방법은 그의 독생자를 원형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놓쳤으며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의 차이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와 맏아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독생자이심과 맏아들이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독생자로서 그는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원형이 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독생자 안에는 오직 신성만 있을 뿐 인성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맏아들 안에는 신성은 물론 인성도 있습니다. 이 인성은 아들화 되었으며 즉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의 본성, 즉 그의 인성이 그의 부활 안에서 아들화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형입니다. 원형의 대량 생산. 이 원형을 대량 생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과는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공장에서 먼저 원형을 생산하고 그 다음 원형에 따라 모형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그의 살아있는 원형인 맏아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요, 이 본성은 신성한 본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확장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어떠함 안으로 변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따르면 이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 안에서 살아있는 원형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각 부분으로 확장됩니다.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생명의 법을 분배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 안으로 넣어진 법은 신성한 생명의 기능이며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옵니다. 이 법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 날부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전 존재에 걸쳐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될 때 한 법이 여러 법들이 될 것입니다. 그 법은 신성한 생명의 본성의 역사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할 때 아들의 명분을 산출합니다. 그것의 역사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산출합니다.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의 차이.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주의하지 않았으며 그것으로부터 빗나갔습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이 법을 알거나 이에 대하여 들은 사람은 5명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생명의 법에 관한 말이나 메시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법으로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본대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 두 범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고대의 구약은 심지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까지 불리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율법을 주시는 분의 본성을 따라 주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기 때문에 당신의 법들은 당신의 간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빛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율법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빛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되도록 열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그들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분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떠난 것을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빗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꾸짖고 명령하고 지시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표준으로 만들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표준은 율법이었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은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빗나간 백성들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을 그분의 율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의문의 법을 대체하며 기름 부음은 선지자들을 대체합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며 선지자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본성.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임재 중 어떤 것을 갖기를 더 좋아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제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행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코카서스 사람으로 남아있고 나는 코카서스 사람의 임재 안에 사는 중국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짐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들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벼룩이 당신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벼룩이 당신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본성에 의해 사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알 뿐 그분의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할 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만 알 뿐 그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 부음의 문제를 붙잡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들이 전에는 조직에 의해 교회 안에서 봉사했지만 지금은 기름 부음에 의해 봉사한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이제는 그들이 기름 부음에 따라 집회소를 청소하기 위하여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에 따라 집회소를 청소하러 보냄을 받은 후에 당신은 어떠한 생명으로 청소합니까? 아마 당신은 당신의 옛 생명 안에서 청소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인데 비해 생명의 법은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생명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들을 때 옛날 유대인들처럼 반응하며 이것은 어려운 말이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사가 와서 사람들을 격동시킬 때 그들은 흥분합니다. 기름 부음은 행동을 위한 것이지만 생명의 법은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에 대한 기록은 이것을 예시합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현저한 일을 해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에서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의 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가족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팀으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서 도망쳐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야곱의 생애가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에게 야곱, 너는 왜 여기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왜 너는 선교지에 가거나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너의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지 않느냐? 너는 여기 살면서 라반의 손 아래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 해는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심으로 그가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만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다면 단지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고 말씀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당신이 집에 있든 집회소에 청소하러 가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집회소가 청소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 있든 집회소에 있든 심지어 하늘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집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단지 기름 부음에 따라서가 아닌 생명의 법에 따라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아 집에 머물 수 있지만 그들은 집에 있는 동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싸웁니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 그들의 아내들은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의 남편을 집회소로 보내주십시오. 그가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형제는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아내를 괴롭히고 청소를 하러 집회소에 올 때는 형제들을 괴롭힙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그에게 생명 안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만일 개가 깨끗하지 못한 장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당신의 거실에 있다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뀔지라도 개는 여전히 똑같은 개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집에 있든지 집회소를 청소하러 오든지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형제들은 내가 집회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형제에 대하여 조심하십시오. 그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매우 깨지기 쉽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만지면 그는 부서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형제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케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닌 생명의 법입니다. 기름 부음의 기능.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변케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동일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며 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물건을 사러 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궁금히 여겨 주님께 오 주여, 나는 물건을 사러 가야 합니까? 집에 있어야 합니까? 주여,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기름 부음은 네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집에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의 기름 부음은 오직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주의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는 한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만일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라는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에 대하여 관심하는 많은 이들은 주님께 주여,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이 결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형제들이 주여, 이 자매가 당신이 나를 위하여 선택하신 사랑하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 10년 동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어떤 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너의 결혼에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내 안에 구하는 것만을 관심한다. 만일 내가 내 안에 구한다면 너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안에 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장 좋은 형제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회복됨.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 곧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심, 곧 생명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기름 부음으로 돌이키려고 쓰여졌습니다. 생명의 법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르침의 책인 로마서에서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름 부음은 어떤 기본적인 책들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타락을 다루는 책 안에 언급되었는데,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한다.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기름 부음을 순종하라. 기름 부음은 너희를 생명의 법으로 되돌릴 것이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으로 로마서 8장 안에 산다면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2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해야 하며 단지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을 주의하시지만 그의 임재는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미혹됩니다. 타락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살피고 감시하며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면 기름 부음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해야 하며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고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기름 부음의 문제를 붙잡는 것은 쉽지만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까? 어떤 형제를 그의 임재에 따라 알기는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얼핏 보아서도 쉽게 그 형제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그와 수년 동안 함께 산 그의 아내만이 그의 본성 안으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의 얼굴은 알지 모르나 그의 본성은 알지 못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기란 쉽지만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매우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관심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을 따르는가를 관심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아내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많이 관심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생명에 의해 말하는지를 관심하십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어떠한 본성에 따라 말합니까? 간혹 당신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지만 당신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말은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사랑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썩은 꿀과 같은데 이는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선교지에 가고 안 가고를 주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생명을 따라 선교지에 가는가를 주의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악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이 가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교나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성한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질 것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던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교회 봉사는 단지 기름 부음을 따라서 봉사해야 하고 조직을 따라서 봉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봉사가 단지 이와 같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서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의자를 깨끗이 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싸울 것입니다. 한 형제는 당신은 여기가 내 구역인 줄을 모릅니까? 다른 데 나가서 깨끗이 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형제의 청소하는 방법은 그의 부패한 본성을 따른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에 따라 보내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회소를 청소하도록 기름 부음에 의하여 보내어졌어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건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교회 봉사 안에 있습니다. 옛 봉사 안에서 우리는 순서와 차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나는 마지막이었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누구와도 동등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아래 있지 않고 기름 부음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즉시 나오지는 않지만 일주일 후에는 나올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형제는 우리는 조직 안에 있지 않고 유기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패한 본성의 유기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산다면 어떠한 건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건축이 소위 기름 부음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구절을 신약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건축이 생명의 성장에서 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건축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순종함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생명의 본성의 기능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종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성경에 의하면 소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많이 주의하지 말고 우리의 어떠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나는 생명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기름 부음이 나를 저지하며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으로 돌이키자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에 나는 돌이켰고 이제 다시금 나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아내에게 상냥하지만 정치적인 방법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말함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한 문장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를 배우십시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만일 교회들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뛰어난 간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 간증은 원수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주님을 다시 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단지 기름 부음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의 법을 따르며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기능을 따라 생활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본받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가지실 것입니다.